자, 오늘 본문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속성 15개 가운데 12번째 속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스테고라는 동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두꺼운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 때로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 헬라어 분석해 놓은 사이트를 참고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뜻을 구분을 못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그 사전을 펴서 이제 자세히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인터넷 그것을 보다가 확실하게 이 구절을 구분해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어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Stego, to cover in silence. 조용히 덮어줌,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조용히 무언가를 덮어주는 것이다. 이 동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덮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참아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참아내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덮다와 무엇을 참아내다는요, 다른 개념을 가진 동사가 아니고, 덮어주는 데 있어서 힘이 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그 부담을 내가 떠안는 것입니다. OJB라고요, Orthodox Jewish Bible, 정통 유대인 성경 번역에는 히브리어 사랑이 아하바인데 아하바 covers all thing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바 사랑은 모든 것을 커버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어떤 그림일까? 무엇을 덮는다는 것일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대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 보십시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분명하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세 명의 아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포도주로 만취한 가운데 벌거벗은 몸을 드러낸 것은 노아의 잘못이며 허물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허물을 알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덮어서 가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막내 아들 함은 이 함에게서 가나안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함은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23절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왜요? 안 볼려.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쏘며 자신이 듣고 목격한 것, 그 잘못을, 허물을 알리는 대신 덮는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샘과 야벳이 보여준 그런 모습대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쓰되고 의미입니다. 소리나지 않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일반적인 어떤 허물과 잘못, 남의 실수를 보았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허물과 실수, 그 소문을 듣는다든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게 쉽던가요? 나누고 싶죠. 그런데 이에 더하여서 내게 가해진 허물과 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덮어주는 것, 큰 능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술을 취해서 누군가의 맥살을 잡고 싸웠어요. 그것을 현장에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교우 가운데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맥살을 잡은 그 광경을 보고 그 현장을 목격한 것을 전파하지 않는 것,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것에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그가 술에 취해서 나의 맥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덮어주는 것, 그것을 고스란히 내 몫으로 하나님하고만 알고 지내는 것 힘듭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덮는 것은 너무나 힘든데 고귀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만 실행이 가능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 이 고귀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도록 허용하는 그런 삶이 없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함이 없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억울함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풀려고 할 것입니다. 허물과 잘못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더 나아가서 내게 가해진 허물과 잘못을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나 또는 세상 정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한 적도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5살짜리 딸아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부엌에서 애가 동전을 삼킨 거예요.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이제 목사님이 달려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10원짜리 동전 삼켰는데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겁에 잠득 질려서 울고 있는 아이를 이제 달래면서 아빠가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아이 배를 쓰다듬척 하다가 짠 나왔네 동전 이랬어요. 그러면서 동전 나왔으니까 그만 울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의 그 마술 덕분에 아이가 울음을 뚫고 치는 동전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면서 웃음을 활짝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돌리는 사이 갑자기 아이가 동전을 삼키면서 아빠 또 해봐.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이 5살짜리가 가지고 있는 미성숙입니다. 미성숙함은 멀리 보고 크게 보는 능력이 없어요. 아빠 목사님의 그 진땀나는 지혜를 막 순간적으로 동원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여유가 없죠. 아이에게는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또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죠.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가해진 허물과 잘못을 조용히 덮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면 친한 벗까지 이간된다 이 말이죠. 이 허물이란 단어는 사진에 찾아보니까 빼샥, 빼샥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97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용되는 부분이 창세기 50장에 이 빼샤 허물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자기들의 실수, 죄, 중대 범죄를 떠올리면서 이 빼샤라는 말을 써요. 요셉에게 행한 동생을 팔아버려요. 팔아버린다는 그 말은 노예로 전락시켜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죽이는 거예요. 중대 범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들의 허물로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요셉에게 범죄 행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의 이 허물을 낱낱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위를 사용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악을 선으로 베푸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 잠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엄청난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봤습니다. 용납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양육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요셉의 삶에서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9가지 정도로 예수님과 요셉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세 번째는 모두가 노예가 팔리던 가격에 팔립니다. 예수님도 언전 30배, 요셉은 물론 노예로 팔려가고요. 네 번째는 둘 다 죄의 유혹을 받았고 유혹을 이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사탄의 유혹. 다섯 번째는 거짓으로 고발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두 명의 죄수와 함께 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은이라는 두 죄수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 둘이 같이 합니다. 동일하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중에서 한 사람은 복직됩니다. 놀랍습니다. 일곱 번째는 둘 다 고난 후에 높임을 받습니다. 여덟 번째는 형제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자신을 팔아버린 자를 용서합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고 선을 베푼 것, 주님의 속성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주님의 성품과 속성을 배우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범죄인으로 채찍 맞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처벌 현장입니다. 법정에 억울한 거 진짜 많죠.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보상도 받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가장 억울한 처벌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의 잔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죄와 가장 거리가 먼 존재께서 죄로 가득한 인간의 판결에 의해서 그 당시 가장 인간이 고안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억울함이죠. 엄청난 규모의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의와 부당함에서 오는 억울함을 우리의 성향은 이것을 알려서 이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없는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부풀려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것이 우리의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불의와 부당함에서 오는 그러한 억울함을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억울함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할 때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처리하고 그것을 압박해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또 나에게 가해진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즉각 선전하고 알리고 보복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힘든지를 몰라요. 왜? 다 전파다 해버렸으니까. 고스란히 안에서 사귀는 작업, 그것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아시는 그 비밀한 가운데 영혼의 씨름을 했던 그 사람들은 이것이 고통스러운 줄 압니다. 허물을 덮어주는데 힘이 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해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건물 뒤편 뒤뜰에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왜 설치한 그 삼각형 천막이 있었잖아요. 제가 언젠가 밖에 나가보았더니 빗물을 가득 머금고 주저앉을 듯이 빗물에 가득 차가지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화요일 새벽에 빗바람 소리가 너무 거세어서 이제 잠을 깬 적이 있는데 창문이 막 덜그덕덜그덕 하면서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닌가 조바심이 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가해진 그 상대방의 그 허물과 그 죄, 그것을 내 안에서만 간직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하면,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그림처럼, 천막이 물받이가 되어서 무게를 견디듯이, 그리고 세찬 바람에 덜그덕 하면서 창문이 압력을 버티듯이요, 힘듭니다.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 방식으로 처리하고, 주님 방식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때 이 보상은 엄청나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까지,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기도로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한두 달 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해진 잘못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엄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는 것. 힘들지만 큰 보상이 있다. 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르신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곳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걸음을 걸으셨나? 로마서 15장 7절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런데 문제는 어떤 우리인데요? 정직하게 부족과 허물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부족과 허물이 있는 우리를 받으셨다.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허물을 드러내는 대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 어떤 컨텍스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아주십시오. 1절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어나가면서 문맥, 컨텍스트 이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작게는 로마서 14장, 15장이 컨텍스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절기 문제와 음식 문제로 인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대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로마서가 쓰이게 된 이유입니다. 잠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두 그룹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오클랜드에 한 교회가 있는데 유럽에서 온 백인들이 반이고 그 절반은 마오리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로마 교회는 유대교, 유대인 출신의 그리고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 살다가 로마서에는 헬라인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섞여있는 교회가 로마교회였어요. 초기에는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AD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 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얼마 동안? 5년 동안이요. 5년 동안 로마에 사는 유대인 피출을 가진 사람은 다 추방돼요. 로마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추방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AD 54년에 그가 죽고 그 다음에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AD 54년에.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로마로 들어오죠. 와 보니까 그 사이에 이방인 출신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법이라든지 중요한 뭐라든지 지도자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운영하는 거예요. 5년 뒤에 들어와서 합류해서 뭔가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게 부딪히고 이게 부딪히고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왜 그것이 그게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위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적인 역할, 지점, 스탠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복귀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부딪힘에 갈등했을 것입니다. 토요일 안식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이 와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지정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을 그들은 편하게 여기고 이렇게 문화로 정착했는데 5년 뒤에 보니까 이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 다 없어지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을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이런 음식 먹으면 큰일 난다. 율법에 어긋난다. 당신 큰 실수하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3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요. 운전 습관부터 잠자리 습관, 양치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부터 내 관점, 내 기준, 내가 편한 거, 내가 확신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확신하는 그것이 있어요. 돈 쓰는 것, 헌금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영역이 이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미 그런 생각, 그런 견해 품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받으셨는데 나는 그 형제에 대해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과 관점이 서로 다르기에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높은 고지에 서면 설수록 희한하게 옛날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왜 내가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와이타케리 응급실에서 오클랜드 시내 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통해서 이동했거든요. 참 웃기는 게 앰뷸런스를 통해서 급히 이동해놓고 그 가서 의사를 보여주지 않고 5시간 기다렸다는 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앰뷸런스로 이동해야 되나 삐용삐용삐용 하면 달리는데요. 15분도 안 걸렸어요. 스트레처에 누워서 이제 동행하는 간호사에게 모든 차량들이 협조적으로 길을 비켜주는군요. 라고 이제 지금 말을 건넸어요. 그러더니 그 간호사가 항상 그렇지는 않고 애를 먹이는 운전자들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급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경적 소리 내지 않고 천천히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 피를 흘리면서 몇 분 몇 초가 그 중요한 긴급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런 위기는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운전자 입장에서 피곤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운전해서 오는데 물론 몇십 초 사이지만 앰뷸런스 때문에 길을 비켜주고 스탑을 해야 된다? 길어야 1분 아닙니까? 그것이 작은 형태의 수고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비키면서도 때로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까? 경적을 울리면서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막 가는 구급차를 보면서 혹시 저거 응급차 안에 사람은 없고 자기들 퇴근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구급차 안을 앰뷸런스 안을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막 연신 피를 지혈하고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막 신음 소리를 내고 하는 그 사람 거기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환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운전자인 나의 태도는 급모드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정과 내면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바로 그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해석을 한단 말이죠. 어느 미국 신학교 채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생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선교사였는데 그날따라 그의 설교가 행설수설하면서 내용을 알 수 없는 그 설교를 전한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신학생들이 통로에 서서 선교사가 전한 설교에 대해서 이런쿵 저런쿵 아주 뭐 실망했다면서 비판하는 말이 오고 갑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학장님이 신학생들의 말소리를 듣고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네들이라면 오늘 새벽 선교지에 남아있던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침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나? 우리는 사람의 내면 사정을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만약 그 선교사님이 평상시에도 내용 파악이 힘든 횡설수설하는 설교를 습관적으로 전해왔다면 주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겠죠. 그런데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 소식으로 인해서 감정에 요동이 있는 가운데 약속된 일정이기 때문에 몇 시간 뒤에 강대상 앞에 서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전한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결심이며 칭찬받아야 할 신실한 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 아내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혔을까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을 것이며 설교를 엉망으로 한 글을 받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사정과 내면을 다 알 수 없기에 그런 능력이 없기에 여기 나오는 신학생들처럼 그들에게는 감동 없는 메시지를 전한 선교사로만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물이 부족한 그 설교라는 그 허물이 덮어지지가 않고 통로에서 대화하면서 비판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시각이 우리의 퀘스트, 반지의 원정을 떠나는 바로 그 원정대, 우리 영적 원정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이 제한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게는 편견이 있다. 두 번째, 나의 시각이나 견해 완벽하지 못하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전지전능적 정보가 내게는 없다. 인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저 사람 싫어. 어떠어떠한 것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왜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죠. 세 가지 짧은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주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일어나는 현장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는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올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달라고. 어느 사람이 막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나에게 뭔가를 가해를 했어요.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허물은 듣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 번째로 누가복음 6장 38절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헤아림이라는 명사는요, 여러분이 자, 척도 있잖아요. 척도. 자, 매지먼트. 그거를 넣어보세요. 그 뜻입니다. 너희가 사용하는 그 자로 너희도 그 자에 의해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는데 애쓴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과 죄가 덮여지는, 가려지는 그 잣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한, 내가 사용한 잣대, 지금의 세상에서와 다가오는 심판의 때에 내게 적용됩니다. 익명성 가운데 몸을 숨기고 올리는 가혹한 댓글, 반드시 그 사람은 누가복음 6장 38절 후반절에 있는 이 근거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드시 그 잣대로 그는 가혹한 헤아림을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내 입에서 나간 말들, 내가 사용한 잣대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과 허물, 죄에 대해서 그것이 또 힘들게도 나를 향해서 뭔가가 일어났을 때 힘들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방법을 택하면 주님께서 힘 주셔서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만 있다면 동일하게 내가 삶 가운데 행한 수많은 어두운 흑역사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 척도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대한 은혜로 커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고 이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이 모든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한 은혜로 커버되었기 때문에, 덮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요. 노아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를 탕자라고 하죠. 방탕한 자. 우리,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아버지, 유산 나눠주십시오. 유대 사회의 컨텍스트 상으로는요, 생존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같은 엄청난 배륜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을 덮는 것을 연습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것을 연습해라. 힘들 것이다. 내가 힘을 더하겠다. 도와주겠다. 이것을 연습해야다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모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쉽지 않은 권면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덮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허물을 덮으셨듯이 동일하게 내가 목도한 허물과 죄악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해진 허물과 죄악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여정이 쉽지 않지만 영광과 연결되는 것을 압니다.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